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그 공회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대꾸할 수 없는 그 스데반에게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라 그럴까 빛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그 무언가 느끼는 그러한 겁니다. 뭐 우리가 사람들한테 후광이 있다라고 그러고 또 카톨릭 그 옛날 그 성인들의 그림이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후광을 그려놨지요. 그 뭐 성모 마리아한테도 그렇게 해놓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거지만 여기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에게서 뭔가 영적인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7장은 이제 그 재판 속에서 그 스데반이 변론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끊지 않고 할 건데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했더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그러니까 스데반보다 그 앉아있는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뭐랄까 어르신이라고 그럴까 우리 한국말로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에 하란 땅에 있기 전에 하란 땅에는 그 아버지랑 같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는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갈대우르 그 곳에서 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면서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나와요. 그래서 그 아비랑 같이 있던 곳이 하란이죠. 하란에서 그 아비가 죽자 그러니까 아마 여행을 하다가 그 아버지 때문에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자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이신다고 한 그 땅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또 가뭄이 오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사라를 그 팔게 되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우리 창세기에 나옵니다. 거기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들이 그 애굽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서 그 애굽 땅에서 결국 그들이 400여 년 그 종살이하는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오는 그 지금 스테판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온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민족들을 이끌어내신 그러한 사람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봐서 스테판이 그러한 율법이나 모세오경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모인 제사장들과 그러한 그 공회 사람들이 다 그것을 프라이드로 갖고 있는 그것이 자기들의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처럼 자기가 그 정말 모두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건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열두 조 이제 그 아들들이 생기고요. 그러므로서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두 형제 속에서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팝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애굽에 팔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을 요셉이 물론 많은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정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그가 온 애굽의 치리자가 되었다. 바로 밑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제 가뭄에 대한 미리 다그 창고를 짓고 예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야곱과 그 다른 형제들, 다른 가족들이 어렵게 된 가뭄의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 사는 것 같더니 그때는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고 굉장히 그 요셉으로 인하여 대우를 받고 그 옮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애굽에서 후대받으면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제 왕위가 자꾸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오히려 경계를 받고 거기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는 그러한 그 명령이 내릴 정도로 애굽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태어난 게 모세지요.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지금 스테반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살리시기로 한 거지요. 그리고 그 모세를 그 엄마가 그 갈대 상자 속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데 그때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그것 저기 모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요. 그래도 그가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온 걸로 통해서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그 교육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받고요. 그가 정말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고 그께서 뛰어난 그런 왕자로 자랐지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됐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난 거예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을 쳐 죽이니라. 결국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거를 보면서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모세가 자기들의 편이구나 라고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서 너희들이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너희들은 너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할때 상대방이 꼭 알아주는 거 아니죠. 오히려 오해하고 또 거절할 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졌는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여간에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나는 살리라, 나는 뭔가 하리라 해서 한 것이 결국은 살인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도 거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살인자요, 그리고 동족들에게도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 모세는 그때부터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또 40년을 사는데 그때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그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그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실제로 불은 번지지 아니하고 불꽃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 경외함, 그때 주의 소리가 있어서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신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땅을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 앞에 나갈 때왕앞 뭔가 할때 그들은 신을 벗는 습관을 갖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때묻힌 모든 것들, 이 땅과 접한 모든 것들을 벗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 거룩한 땅이라는 건 지구상의 고 땅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곳은 계속적으로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이 서게 되는 곳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또 저걸 받지였죠. 십계명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은 사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은 그곳에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서 있지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것이 다 좌절되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러한 그냥 그 광야에서 목자같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부르셨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것이 굉장한 상처였던 것 같아. 내가 말하면 저들이 들을까? 내가 정말 말을 해도 그들은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괜찮을까? 내가 왕자 신분이었을 때도 그가 거절했는데 지금 40년이나 애굽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노인이 되어 있는 이 나를 그들이 믿어주고 따라줄까 하는 것이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기적을 보내시고 또 아론을 덧붙여 주시고 해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또 그 정말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공급 돌보심 그럼으로써 그들의 삶 그 광야 생활은 아무 부족함 없이 또 아무 외적의 어떤 전쟁이나 그런 것도 없고 거기에서 병들어 죽거나 뭐 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행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또 떠나면 같이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의 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동안에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안 보이게 되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는 그때 구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보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계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에도 임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앞으로 인도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세가 안 보인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영적 리더들에게 그들이 뭔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거를 금방 내가 뭔가 연락을 한다든지 내가 붙잡은다든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 살리고 계신다를 우리가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나? 우리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 범죄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아 매일 아침 만나를 먹는데 지금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기들을 인도해서 광야까지 이끌었는지 아는데 자기들이 그 전에 그 애굽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정말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은 애기 때고 그렇지 그 아이가 장성해선 엄마 아빠를 떠나야 되잖아요. 새가 둥지를 떠나야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랑 관계라는 거는 계속해서 붙어 있는 관계가 없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 계속 동행하는 그러한 동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할이 다르고 각각 다르지 둘이 얼굴만 마주보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각각의 역할을 잘 하면서 이게 삶 속에서 하나 돼서 사는 거지 꼭 붙어서 정말 내가 보는데 내가 손 닿는 곳에 이렇게 잡아만 둘라 그러면 이건 집착증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고 자기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모세가 그들의 정말 지도자로서 그 뭐랄까 모든 권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권능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우신 분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영적 리더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인 이상은 스스로 사는 자가 없고 스스로 뭔가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각기 코끝의 호흡이 자기 손에 없습니다. 내일도 내가 잘 모르고 해결할 수 없고 내 마음, 내 생각도 내가 스스로 잘 깨닫지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다른 인생을 어떻게 해준다고 한들 우리는 뭐 정말 먹는 거 같이 먹을 수 있고 있는 돈으로 남을 나눌 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순간순간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인생에 한 민족의 한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뱃속에서 난내 자식이라도 대신 숨쉬어줄 수가 없고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어민데 우리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면 다 내가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고 나 하나로 족하고 걔네들은 안 그렇게 정말 늘 빵긋빵긋 웃고 싱싱하게 잘 살기만 원하지만 하루의 괴로움이 족한 이 세상 살이를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다그 세워진 자리에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물론 어려서야 그 아이들을 공급하고 뭐 돌보고 이거 하지만 아이들이 장성해서 지금 다 각각 가정을 갖고 어른들이 됐는데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생기가 돼서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돼서 힘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정말 복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암으로 호스피스에서 매일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뻔히 좀 어떻게도 안 된다. 의학으로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누가 어떻게도 안 된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사시는 그 하루하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안 돌아가시도록 안 아프도록 그 병을 완전히 고쳐줄 수도 없고 정말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인생이 있어서 우리가 탄탄하고 그 인생이 없어서 그 뭐가 무너지느냐? 안 그래요.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쭉그 지켜보면서 사실 돌아가신 그 후에는 저는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아프신 것과 수고함과 그 아버지가 그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것을 이제 끝났고 이 세상에서 그 수고함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말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품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 속에서 그분은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아버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거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너무나 모든 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저를 생각해도 다 좋은 거고, 그리고 아,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가 정말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늘 주님의 사랑과 그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 누림에 온전히 들어가는 일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지만 그때는 그냥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이 거기에서 그냥 그것을 누리는 거니까 이 땅에서의 괴로움이 족한 그 나날 그 수고한간 슬플 뿐이 그 70, 80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내고 그 가운데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하신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되셨나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그 대비라 그럴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이제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같이 계시는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지금 모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고 누군가 없어졌다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없어졌다고 남편이 부모가 뭐 자식이 아니면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뭐가 없어졌다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뭐해서 또 다시 붙잡을 어떤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우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시는 우리예요.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대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이 우상인 거예요. 탐욕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말세에는 그것이 물질, 돈이라 그랬어요. 돈 자체는, 물질 자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존재하는 거고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계신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살리는 거는 당연하고 그건 그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붙들 수 있는 어떤 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지팡이가 돼야지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돼야지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돼야지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것들, 우리가 만든 것들, 아니면은 정말 코끝에 호흡이 있는 어떤 인생을 붙들면 우리는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간 거거든요. 잠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시내산에 간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도 아는데도 모세가 좀 안 보였다고, 애가 엄마 좀 안 보였다고 앙앙 우는 것처럼, 또 모세 속은 얼마나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모세 모세 했다고, 그들은 모세가 없는 그 틈을 타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꾸 그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거를 권고하시사, 그걸 들으시사 그들을 사실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 애굽에 가서 400여 년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된 그 예언이 있고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뭐가 문제가 들이닥치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닥쳐서 지금 어렵게 되면 물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면 살려주세요 하는, 나무 지푸라기라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은, 그냥 사람 살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는 그러한 막, 그래도 하나님은 건져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건짐 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는 막 소고를 치고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잠깐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깐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져요.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였잖아. 자기들 집만 정말 그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천사들이 뛰어넘어서 자기 아이들만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가축도 죽지 아니하고 나온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사람이 자꾸 예수 믿었더니 더 고생이 많고 더 힘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는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고도 뭔가 잘 살 것 같지만 주 안에서는 절대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면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얽히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래요.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니까. 고멜이 자기를 연애해주고 자기에게 떡 주고 자기에게 기름 주고 삶 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지금 내게 뭐를 해준다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연애해주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자는 사모하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 그 입만 맞춰주고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 원하는 소욕을 채워주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을 놓으시고 높은 담을 놓으셔서 하나님이 그 고멜을 막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 남편 있을 때보다도 더 나쁜 상황 속에 그가 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지만 결국은 돼지 주워 먹을 그런 자리까지 그가 가는 거예요. 그가 믿고 그가 의지했고 그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의 열매가 정말 사람을 잡은 모든 이 세상에 거 잡는 게 썩은 새끼줄이고 썩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썩은 열매를 맺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그때야 깨닫게 되는 인생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받아주셨잖아요.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인생이에요. 할 수 없는 하오브리 같은.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그 이제 항상 임재가 있고 항상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산 삶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정말 사고당해서 전쟁으로 뭐 병으로 죽었다 하는 그러한 기사가 하나도 없게 거기에서는 정말 번성하고 창대한 그 창세기에서의 축복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함으로 그 애굽에서 떠난 그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간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줄지 않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죽는 준비라는 얘기를 했는데 죽는 준비라는 거는 내가 떠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살 수 있는 것.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 남겨주신 거라 그럴까 보여주신 것.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생활이 안 됐고 그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준 그 영향력이라는 건 너무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했고 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못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인해 괜찮다라는 거를 떠나는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정말 땅치고 통곡하면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 라는 그것을 안 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무덤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나 어떻게 거든요. 나 어떻게 살았는데 나 어떻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괜찮아를 주신 것이 정말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나는 거고 죽는 준비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자식들이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저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내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 괜찮고 다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 그 삶을 끝낸 것 아니면은 내가 미국 땅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내가 없어도 다 모두 괜찮아를 각각 할 수 있고 각각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정말 제가 아이들을 두고 일본에 다니면서 항상 내가 일본에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라는 거를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더 잘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엄마를 두고 또 어디 다른 한국에도 갔다가 또 아이들 집에도 지난번에 여름에 갔다 왔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엄마가 뭐 편찮으시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더 잘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보고도 저만 바라지 말라 나를 의지하지 말으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아이들에게도 그 각각의 자리에서 뭐 지금은 결혼해서 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렇지만 어렸을 때 키울 때도 엄마는 죽을 수도 있고 엄마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은
아멘.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은 함께 하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괜찮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막는 거예요. 날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그 인간적인 걸로 생각하면 내가 앞지락이 넓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들이 나를 의지해서 그렇게 그냥 정말 여기에서 끼리끼리 잘 사는 그게 행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뭉친 것 같지만은 그거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오히려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실망하고 서로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기 원하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저의 선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엄마한테도 최선 다하고 남편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지체들한테도 정말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이라는 게 그들을 채워줄 수 없고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안 알아줬어.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내게 어떻게 해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잡고, 그러할 어떤 인생들을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물질을 믿는 거지. 내 힘으로. 그리고 자기를 이제 뭔가 그 채우려고 이 세상에서 뭐 하는 학력으로 뭔가 외모로 또 부로 자기 스스로를 강하고 힘있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은 결국 그게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이제 그냥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삶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 세대에서 다윗이 성전을 질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을 짓게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다 그 어떤 사이즈나 그리고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떻게 하라고 정말 그 모든 거를 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거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백성들이 다 헌품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하나님은 장인까지도 다 지정해 주셔서 광야에서 그 장막을 지었지만 그건 천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으니까 다윗이 그것으로 똑같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정말 그 웅장한 것 같아서, 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지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러한 것이 가득해서 그것이 영광에 그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것이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선민사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대한 그러한 그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곳에 있지 않는다. 이게 이 성전에만 특별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그 가운데에 그분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 인간 사람 안에도 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처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하나님이 다 이건 택한 거고 하나님이 다 그 뜻대로 해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는 거지 사람이 뭐를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가 우리가 짓고 우리가 뭐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도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신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도 때가 됨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그들이 범죄했어도 결국 약속대로 거기에서 범죄함으로 죽은 사람들 있지만 그러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고 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성전 속에만 임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구해받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지은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살리는 거 아니냐. 내가 구원한 거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이들은 조상들의 스토리는 압니다. 근데 지금 바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그 조상들이 언제든지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범죄한 그 사람들도 조상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을 거슬려서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온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음하고 또 의심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붙들고요. 그것만 자랑스러워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이은 그러한 특별한 선민이야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실제로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세에 대해서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해오지 않느냐.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항상 그랬다 얘기해요. 자기 입에 맞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군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을 자기가 종삼아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히려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자기 수하에 집어넣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데는 하는 만큼의 인간의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어떤 소욕을 채우거나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이 깨닫거나 안 깨닫거나 간에 그러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능,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다 드러나 죄로 고백되고 버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소욕에 이끌려서 그 욕심에 이끌리고 그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게 돼 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그 잘못된 길,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메시아, 의인으로서 오신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너희는 지금 그를 로마 병정에게 내어준 자요.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들이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그거를 다 뭐예요? 알고 있었지 않냐. 그러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바로 그것을 행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스테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테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그 공회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그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이고 핍박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그 따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우리 앞에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까 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3,000명이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매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공회 안에서 제사장들과 이 의원들은 이 베드로, 저기 스테반의 말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려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이 사람들은 더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네가 뭔데가 바로 그 스테반에게 있는 거예요. 스테반보다 자기들은 더 윗자리에 있고 더 권력 있고 더 지식 있고 더 많은 것 같은데 네가 건방지게가 벌써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학한 자여 일반인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할 때 그 군중들은 오히려 회개하라는 말에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가 너희들이 회개하라부터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 세대에서 깨끗함을 받고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너희들도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인간이요 뭔가 획 돌아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가는 마음, 저를 향해서 그 분노한 마음이 지금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뭐를 하냐면은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를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고서 그거를 말해버리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내가 본다. 그랬더니 이 지금 분노가 그 머리끝까지 차 있는 사람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며 귀를 막고 뭐 스테판 얘기 안 듣겠다 얘기해요. 그리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어치고 그를 돌로 칩니다. 우리가 사람이 정말 획가닥했을 때 하는 일은 자기도 알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뭐 스테판을 물론 데려와서 재판할 그때부터 스테판이 마음에 안 들었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격노하는 거, 폭발하는 거는 지금 인간이 가장 폭발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 건드렸을 때. 스테판이 별거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 스테반이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쫙 해서 그리고 스테반의 얘기가 성령 충만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 능히 당할 수가 없는 지금 말을 쭉 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또 장장하게 그냥 그 아브라함부터 얘기해서 쭉 나오는데 반박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제일 걸린 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범죄하고 늘 성령을 거슬렸던 그 사람들이 한 행위를 너희들이 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요. 그것이 지금 우리를 잡아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상들의 나쁜 얘기만 해도 지금 기가 막힐 판에 그 모든 그 악을 이어온 사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스려서 해온 그 사람으로 자기들이 지적당했을 때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재판하는 스테반인데 스테반이 자기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이 사람들이 확 횟가닥 뒤집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스테반이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인다 하니까 이들은 정말 그 격노함이 뭐예요? 스테판을 그냥 밖에다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여기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생각과 가치관, 가질 수 있는 가치관, 유대인으로서 그 전통 속에서 그 생활해오고 거기에서 태어나 자라온 사람은 뭐예요? 부모들과 그 선생님들과 그 주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사회에서 그들은 그래도 최고의 학식을 가졌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 더 뭔가를 깨우쳐서 내가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비춤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그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에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음으로써 늘 감추어진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드러나,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부분들, 치우친 거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감정 속에 우리가 스스로의 것을 뭔가 잡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민감해야 돼.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 수가 없고, 은혜 안에 산다는 거는 죄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은혜는 항상 같이 가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는 거는 내 죄가 드러나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에서 씻을 수도 없고 죄를 떠날 수도 없는 그러한 나의 주제 파악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옳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부인되고 예수님만이 어르시다, 나의 의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뭔가 의로운 자가 되려고 회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거짓된 자,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것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 돌에 맞아 스데반은 죽습니다. 첫 순교자가 그 교회에서 태어나 이제 생긴 거예요. 일곱 그 일꾼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불러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을 세웠는데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스테반이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야고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오래오래 살아야 뭐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유익을 보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반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도들도 거의 다 제명에 죽지를 못하고 그냥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뽑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다만 장수한다, 다만 모든 것이 그렇게 핍박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욕먹지 아니하고 미움받지 아니하고 사는 그것이 지금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가는 거라고 보는 그러한 우리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린 이 땅에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사역을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그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이루셨고 그것이 나타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내가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사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그냥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된 거지 그 삶이 어떻기 때문에 복된 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복된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맛볼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우리는 늘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갖고 건강하고 예쁘고 모든 것이 순탄해서 복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긴 메시지를 한 그 대답을 한 스테반 그 스테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예요. 그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나를 스테반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요. 내 영혼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는데 그 우리를 사신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다 새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 인침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언제 어떠한 상황으로 벗든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주님 손에 있고 우리는 그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자신을 위탁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탁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맡아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을까봐 걱정이요. 죽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가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할 것도 없이 죽는 건 반드시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나 어떻게 죽든지 언제 죽든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라. 정말 죽어도 우리가 내 영혼을 위탁할 그분이 누군 줄을 아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면서 스테반이 한 말,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정말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서 합니다. 그들이 격노하고 그들이 정말 눈이 뒤집힌 것처럼 헷가닥 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온갖 분노를 온갖 마음 불편함을 지금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임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기 화나는 거를 뭔가로 자꾸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 죄가 지적받았거든요. 지적받고 싶지 않은 것을 지적받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지적받고 싶지 않은 때에 준비도 안 된 때에 그냥 지적을 받았을 때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분노해서 그 상대방을 돌로 치는 그러한 그 행위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네가 뭔데 얘기하는 거냐. 말이 틀린 말 아니더라도 말이 맞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화내는 그러한 마음.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고집하며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기사를 늘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의를 힘껏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의를 갖고 살려니까 내 의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목숨같이 생각하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스데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또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할 말 다 하지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말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들과 맞대어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중보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러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죄도 담당하셨거든요. 자기도 그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였어요. 지금 120명의 성령을 처음 받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앞에서 흩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그 지적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지적하고 있는데 그 지적을 당한 그 공회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있지만 스데반은 그들보다 자기가 나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억울함을 벗고 그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저들에게도 임하소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게 해주신 것처럼. 스데반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들보다 더 지혜 있고 깨달음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함으로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니까 오직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주님이 예수님이요 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마음과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뜻을 내 것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에 써 있는 스데반의 스토리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고하게 하시는 것이요, 구하게 하시는 거요, 또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죄를 오히려 내 죄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 중보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여기서도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하라. 나 죽는 건 지금 상관이 없는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맙소. 그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그러한 스테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을 스테반 되게 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테반의 설교와 그리고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비춘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똑같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스테반 안에서 스테반에게 그 말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또 그 용서를 하나님께 비는 그러한 그 하게 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